우리 성도님들 연말 연시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내년에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살림살이도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으면 좋겠죠. 이 복받으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이 받고 싶고, 그래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갈망은 종교에 반영되어서 거의 모든 종교가 복받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시편 128편에서는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이 화목하고 번영하는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재물과 영예와 장수의 복을 얘기하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거의 복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이 찾아와서 따른다고 하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키우는 짐승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손, 재물,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112편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편 1편과도 비슷합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112편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같은 알파벳 시입니다. 시의 각 행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적혀 있죠. 이 111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찬양하고,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받는 의인의 성품과 그리고 행동을 묘사합니다. 이두 시편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둘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총 10절로 되어 있죠. 이두 시편에는 같은 단어와 문장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두 시가 짝을 이뤄서 마치 메아리가 서로 화답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를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읽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성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112편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서 복 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복에 집중하고 또 복받는 방법론에 몰두했죠. 이 자손들이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복. 그런데 이런 내용이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다르죠. 복의 주체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2편은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111편의 마지막 말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합니다. 머리로 이해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려고 노력하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계명을 지킵니다. 살인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죠.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지만 그래도 양심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지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죠.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오히려 큰 기쁨을 얻습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후손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죠. 사람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래서 그리고 좀더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주식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면 자손들이 형통할까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배운 자식,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부모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보고 배운 자식이 믿음 안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육신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두 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3절에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아닐까요? 물론 우리 중에는 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여호와 경외의 그 상급이 혹시 재물이라면 내가 부자가 아닌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는 1차적으로 물질의 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는 영적 부요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때의 그 부입니다. 우리의 통장은 비어 있지만 이 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죠. 자족하는 마음, 은혜로 풍성해진 심령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큰 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영적인 부 외에 진짜 실질적인 그 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와 재물을 주실 때에는 특별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의무가 뒤따릅니다. 종종 황금이 들어올 때 복음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형통하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버리지 않죠. 진실한 성도의 의는 영원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우리 안에서 자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세 번째 복은 어둠 속에 빛입니다. 4절에서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에도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궁핍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자연재해나 아니면 재난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한순간에 재산과 자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날 힘이 있습니다. 빛이 있죠. 이 빛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고 또 구원하시는 빛입니다. 어떤 학자는 인간에게 삼중의 흑암이 있다고 했습니다. 범죄의 흑암, 슬픔의 흑암, 죽음의 흑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흑암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진리의 빛, 위로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먹구름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낙심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악한 사람들의 나쁜 꾀에 걸려 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꾸어줍니다. 자신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5절에서는 꾸어주었지만 9절에서는 아낌없이 뿌려주었습니다. 스펄전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저수지가 되어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관대함이라는 시냇물을 풍성히 공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안겨주시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충분히 선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혼자 하지 않으시고 굳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면 됩니다. 그렇게 주신 재물을 주님의 뜻에 가장 알맞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일일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십니다. 의인의 또 다른 특징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흉한 소식 또 힘든 소식이 들려와도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고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 선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위협은 곧 사라질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적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되죠. 원수들이 마구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좌절과 분노에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의인은 이 원수 대적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귀한 사람이 되죠. 반면에 악인은 이 모습을 보고 안달하고 격분합니다. 분노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이를 부득부득 갈죠. 악인은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사악함 때문에 파멸합니다. 이렇듯 악인의 운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운명은 명백히 대조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무한정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오염되었었고 구속받은 후에도 그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떡고 물에 마음이 쏠려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사라질 우리를 철저히 회심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정 부어주셨죠. 우리가 길을 벗어날 때마다 제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또 우리의 삐딱한 시선을 교정시키셔서 하나님을 바로 똑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죠.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고 기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받을 이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복된 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후손의 복, 물질의 복, 어둠 속에 빛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펴서 가족과 교회와 사회로 그 복을 흘려보내십시오.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인생에서 구현해내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비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